할렐루야. 네, 수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있지만 또 주님의 얼굴 구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기쁘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좋은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를 부르신 그 우리의 생각보다도 크고 놀라운 그 주님의 신실한 계획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십시오. 오늘 말씀 전하신 신기한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주의 마음과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실 수 있도록 그 입술을 붙들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생각보다 크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에바다 찬양단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헤매이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왔습니다. 영육으로 주님 갈망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 마귀한테 속아서 이기적이고 또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만 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홍익교회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혹시 병마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방도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돌보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랑방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의 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쁨이와 성김이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섬길 때 섬세하고 작은 부분까지 채워주시고 특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최영글 목사님께서 말씀이 선보될 때 성령 충만하여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지게 하여 성령의 임재가 기름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참 주님은 참 진리 되시고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홍익교회 전도부와 하이전도대위에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김보석 목사님과 신기한 목사님 박선영 목사님과 각 나라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받아주옵소서.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교육부서와 여전도의 권사의 안수집사의 시몬의 한나의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신 신기한 목사님 10점 만점에 10점이란 말씀으로 지금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잘 전달되게 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앞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순례가 6월 13일부터 14일 양일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 기쁨이 30명, 섬김이 9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난 주일까지 20명의 기쁨이가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아직 10분 더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우리 기쁨이로 참여하실 분들 보이시면 이렇게 좀 추천 권면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권면 부탁드립니다. 또 섬김이 가운데서 우리 1대1 섬김이가 좀 부족합니다. 1대1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또 자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전도의 연합회 야유회가 5월 3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청와대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 우리 회장이신 차성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 느헤미야 북한 선교에 지금 강의 중에 계십니다. 그 강의 가운데 영과 육을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주셔서 정말 그 북한 선교의 문이 이 느헤미야 북한 선교를 통해 활짝 열려지도록 우리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 근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3일 밤 우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남은 3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합니다. 이름하여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인데요. 화면 나오나요 혹시? 네, 제가 아니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이따가 이제 준비되면 보여주실 건데 그 무대는 1636년 병자호란 그때를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최종병기 활. 네. 역적의 자손이자 조선 최고의 신궁이 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 위에 있는 게 주인공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청나라 신궁입니다. 그렇게 그에게는 한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어렵사리 맞이한 이 여동생의 혼인날에 글쎄 조용하고 평화롭던 이 마을에 청나라 군사가 쳐들어온 겁니다. 이제 병자호란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청나라 정예 부대의 습격을 받고 대부분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주인공의 여동생 역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끌려간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아까 그 화면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포스터에서 청나라의 그 신궁과 생사를 건 활 시위를 다룬다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영화인 내용입니다. 그 영화 중에 한 장면을 소개해드리면 주인공이 그 활을 쏘는 연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화살을 쏘는데도 불구하고 관역에 몇 개 박혀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유심있게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실은 그 관역 뒤에 또 다른 관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연습한 거는 화살을 휘어가지고 이 관역을 비껴서 뒤에 화살을 맞추는 엄청난 이런 훈련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영화의 결론으로 넘어가서 청나라의 활은 육량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살 쪽도 되게 납작해가지고 직선으로 날아가는데요.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다 부서져요. 그런데 그에 비해 조선의 활은 길이도 짧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활은 어떻게 해요? 휘어져서 가는. 그걸로 사람이나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론은 어떻게 해요? 이 휘어져 날아가던 화살이 이 강한 육량시를 이기게 된다 하는 내용이 이 최종병기 활의 그런 결론입니다. 자, 이 영화를 보면서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처럼 휘어진 화살이 아닌가, 아니면 휘어져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한번 이 퇴근 후에 청계천에서 이렇게 운동을 좀 하면서 지나가는데 제 앞쪽에 가는 분이 이상한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한 저녁 8시쯤 됐는데 이 캄캄해서 육안으로는 잘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지금처럼 여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잣말로 뭐라고 중얼거리시는데 좀 기분이 좀 쎄하더라고요.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밤이라. 그런데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 직업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라고 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무서웠지만 이게 조심스럽게 조용히 그 뒤를 따라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에이, 더럽다, 더러워. 자기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 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에이, 그래, 어디 한번 잘 되나 두고 보자. 에이, 퇴퇴!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는 거였어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아, 왜 저러시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사업을 하다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뭐 못 배우고 뭐 없이 살았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해서 저런 건 아닌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에서 끝났으면 될 걸 여기서 뜬금없이 한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과거 이제 제 동기 목사님들 이제 이런 청빙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름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또 인맥이 다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소개도 해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부목사로 뭐 가게도 도와주고 했는데 이제 정작 제가 이제 청빙을 가야 될 시기가 되니까 아, 이게 뭐 전혀 뭐 도움을 주는 거는커녕 아예 그냥 모르는 체하는 그런 너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교회 소개시켜주나 봐라 이런 각오를 했는데 글쎄 우리 이주부 전사님 교회를 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안 그런다고 해놓고는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드는 마음이 이런 뜬금없는 마음이 왜 일어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이게 저에게 이게 억울하게 했던 마음들이 막 스물스물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심지어는, 아이고,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한테 맞았던 기억까지 이렇게 떠오르는데, 야, 내가 그때 뭘 그렇게 잘못했나? 막 억울한 마음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참 뜬금없죠. 그 밤에. 자, 제가 왜 그랬는지 참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참 몇십 년이 지나고 한참 지난 일인데 누군가의 그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갑자기 그런 이야기들이 스물스물 이렇게 떠오르는 거였습니다. 아, 이제 목사가 됐으면 그것쯤은 다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휴, 그 모습 보면서 아직 멀었다. 뭐 그런 생각을 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누구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뜬금없이 갑자기 불현듯 떠올라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인생의 굴곡진 사연들이 저마다에게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난 것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나온 성격일 수도 있고요. 또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렇게 휘어져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요 누구나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인생에 굴곡이 많았던 사람들도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많이 위로와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오늘은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이렇게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본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어부라. 자, 이 그들은 어부라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정말 엄청난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재산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오늘말로 얘기하면 일용직 노동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삶이 그들은 어부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이 된 겁니다. 학자들은 대충 어림잡아서 이 제자들이 서른 이쪽 저쪽일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들의 성격이나 또 행동을 봐도요, 그렇게 썩 본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제자에 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의 거센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세상에 직업이 어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폭풍우를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직업의식이 그렇게 투철하지 않았던 사람들. 거기에 또 기도하라고 했더니 금세 잠이 들어버릴 만큼 의지도 굳세지 않은 사람들. 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자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느냐고 소리 나치는 영적 센스는 꽝인 사람들. 또 야비한 구석도 있더라고요.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와가지고 나중에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그렇게 한 자리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참 이런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진 성격과 모습을 가진 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참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꼭 제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모나고 구부러지고 깨어진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구분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질과 인격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봅니다. 기질은 타고난 거고 인격은 살아오면서 형성된 것을 형성되는 성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질과 뭐 성품 바꾼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려냐고 살아야 된다고 주변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게 있습니다. 정말 성격이 불같은 분들, 말도 끝까지 안 들어보고 무슨 마른 나뭇가지에 불이 확 타오르듯 그냥 버럭 화부터 내는 분들, 그럼 어떻습니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또 그와 정반대되는 분도 있어요. 이분들은 도무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좀 표현을 해줘야지 아 속에 무슨 마음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속이 터집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을 좀 찾아보는데 대표적으로 경상도 남자들이 그렇다고 해요. 제가 뭐 지역을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경상도 남자들이 묵뚝뚝해서 말을 잘 안 한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 라디오에 소개된 사연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아내에게 내일 출장 가니까 이제 짐을 좀 싸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는 뭐 그러려니 하고 짐을 쌌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아내에게 그럽니다. 네, 미국 가서 세 달 정도 있다 온다. 기다리지 말거라. 아니 세상에 국내도 아닌 미국에서 세 달을 살러 가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당일날 아침 그렇게 휙 떠나는 게 뭐 경상도 남자다라고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 그런 무뚝뚝함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참 재밌는 상황이다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제 또 이런 말의 표현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말에 표현하는 거. 경상도 말의 표현이라고 그래요. 할머니 좀 비켜주세요. 이거를 세 글자로 그냥 다 요약해서 말한대요. 뭘까요? 할머니 좀 비켜주세요. 할매 좀! 여기에 이제 다 담겨져 있는 거죠. 비켜주세요. 저리 가세요. 뭐 저 갈 겁니다. 자, 또 이제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제 건강탕을 이렇게 좀 찾는 분들이 계신데 경상도 남자들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보신탕 드실 줄 아십니까? 그러면 그럼 내가 보신탕 좀 허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충청도 사람들 뭐라고 얘기냐면요, 개혀 응혀 이게 다래요, 참. 네. 참, 보면서 참 어이가 좀 없었습니다. 충청도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처럼 타고난 기질들이나 그동안 살아가면서 형성된 그런 인격들, 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이것만이겠어요? 평생 동안 일만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 살아온 어르신들이 앉아서 공부한다. 이거 힘들어서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막 하셔야 돼요.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앉아서 뭐 히브리어는 이렇고 헬라어는 이렇고 그러면요 다 주무셔요. 왜? 세월의 그 흔적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서 몸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다 담겨 있어서 이처럼 나도 모르게 세월이 지나 굳어진 것들, 나도 모르게 형성된 성품들, 습관들 이런 것 나도 한번 바꾸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화살에 비유하면 화살촉이 좀 곱게 날아가서 관역에 탁 박히면 좋겠는데 이 화살이 휘어져 있다는 거죠. 아니 어떤 분들은 타고날 때부터 그게 휘어져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우수한 인격의 소유자를 제자로 맞이하셨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뭐 대학도 좀 나오고 인품도 신사처럼 좀 그럴싸하고 아주 올곧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맞이하셨다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좀 이상한 성격, 이상한 성품, 모난 사람들, 아주 엉그러진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그 성격이나 인품이나 살아온 과정이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제자를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원지에 가면은 돈을 내고 양궁 선수들이 이렇게 화살을 쏘는 곳, 아니 화살을 사용해 우리가 화살을 쏘는 곳이 있습니다. 유원지에 가면 보통 사람들 뭐 TV에서 그렇게 보는 것처럼 자신 있게 활을 당기는데 10m 관역도 제대로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처럼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왕이 양궁에 대해서 활에 대해서 말씀한 김에 제가 이 양궁의 기원을 좀 찾아봤습니다. 한국 양궁의 기원을 찾아봤더니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삼국시대부터 말을 타면서 활로서 이렇게 수렵생활을 하고 또 이게 일본 식민지를 지나며 한때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흥황하던 것이. 그런데 1945년 해방 이후에 다시 양궁은 부흥을 하게 되고요. 이제 1960년대부터 체계적인 훈련과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자 양궁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984년 LA에서 서양순 선수가 여자 개인전 첫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이후로 전 세계에서 이제 경쟁 상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강자의 위치를 이제 다지게 된 거죠. 올림픽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올림픽 선수 누구냐고 하면 김순영 선수라고 들어보셨죠. 여자 양궁 선수. 당시 16세의 나이로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의 올림픽에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거의 만점이었습니다. 만점의 만점. 자, 그런데 이렇게 양궁 선수들의 실력이 아무리 좋다 해도 자, 이 화살이 보통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습니까? 10m 앞에 관역도 맞추기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 양궁의 역사적 기원 이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리 구부러지고 안 좋은 화살도 김순영 선수 손에 갖다 줬더니 어때요? 그 관역 한가운데를 꿰뚫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치 휘어지고 구부러진 화살과 같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업으로 살다가 인생이 맞춰지게 될 그들이었지만 누구의 손에 붙들리니까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정확하게 관역에 명중되는 근사한 화살이 되더라는 겁니다.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이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리떡의 원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보리떡 원어. 자, 우리말로 말하면 이게 무엇과도 같죠? 개떡. 네. 요즘은 주로 쑥을 이렇게 쪄 먹어요. 그래서 쑥개떡이라고 하는데 맛도 좋고 향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런데 이 개떡의 유래를 찾아보면 참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원래는 이 개떡의 이름이 곁떡이었어요. 곁떡. 보릿고개를 넘어야 되는 서민들이 하루 끼니조차 때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민들이 보리를 찌울 때 나온 그 보릿겨로 떡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곁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떡은 매우 까칠거렸고 목을 넘기기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먹어야지 사니까 그렇게 힘겹게 그것을 넘기면서 이 보릿고개를 넘어왔다라는 게 이 곁떡,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개떡에 담겨있는 유래입니다. 이러한 사연이 있는 개떡이 바로 이 성경에 말하는 보리떡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상징이 되곤 합니다. 그때 그 표현을 말씀 그대로 전해드리겠어요. 자, 이러한 곁떡, 까칠까칠하고 목에 넘기기도 힘든 곁떡이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이나 먹이는 기적의 씨앗, 생명의 음식이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큰 감동으로 전해주더라고요. 아무리 곁떡같이 쓰디쓴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리면 그것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 얼마나 근사합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짱돌이 있지 않습니까? 짱돌. 자갈돌을 일컬어 짱돌이라고 하죠. 단단한 돌. 누군가에게는 이 짱돌이라는 별명을 주는 것은 좀 실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무식하다는 표현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게 쏙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누구와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주먹, 조약돌, 짱돌 다섯 개로 그 골리앗 3미터의 거구를 무너뜨립니다. 다윗 손에 붙들려서 골리앗을 무너뜨렸겠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주님이 손으로 함께해 주시니까. 네가 뭘 멸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짱돌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더라는 겁니다. 자, 또 삼손도 그렇더라고요. 나귀 턱뼈 하나로. 그냥 그 시체 나귀 턱뼈 누가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쓰러뜨린 이 놀라운 사건.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한 명 더 찾아봤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죠. 우레의 아들 요한. 그렇게 성질 더럽고 좀 치사한 성격을 가진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진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요한이 주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니까 세상에나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서신도 쓰고 요한계시록까지 쓰는 놀라운 이 성경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가장 늦게까지 생존하며 초대교회를 돌보는 중심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고쳐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굽어지고 휘어지고 모난 모습 그대로 주님은 부르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쓰시는 데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나 내가 많이 못 배웠다고,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내가 더 좀 많이 가난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주님의 도구가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도 비록 구부러진 화살 같지만 관역을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반드시 반듯한 화살만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꼭 큰 그릇, 금그릇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죠. 못 배웠다, 가진 것도 별로 없다, 잘나지 못했다. 거기에 한 성깔까지 있다. 아직 예수 믿으면서 우리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 하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덕적으로 흠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즐겨 사용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만 드러내시도록이요? 우리 주님만 드러내시도록. 내가 잘나고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많이 안다면요 내가 이 정도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프고 깨어진 모습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할지라도 이런 나를 주님이 사용하시면요 역시 우리 주님이시다. 역시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주님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렸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과거 몽땅 연필 한 번쯤 사용해 보셨죠? 전혀 사용해보지 않은 듯한 눈빛으로 보시는데 그 심이 되게 약했더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로만. 이게 너무나 약해가지고 이게 쓰다 보면 뭉그러지고 해서 이 침을 발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또 이 침을 하도 발라서 이제 종이가 해지는 그런 그래도 이 몽당연필을 사용하셨더래요. 이게 없으니까 그게. 그런데 그렇게 침을 발라서 사용하던 연필이 닳고 닳아서 작아지면 휙 버리는 게 아니라 볼펜 꽉쥐기에 더 꽂아서 또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안 된다 싶으면 그제서야 버리곤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이렇게 버려진 몽당연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줬어요.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 없으면 바보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을 그 소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심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이혜인의 몽당연필.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지고 또 곁떡과 같이 정말 거친 삶을 살아가고 짱돌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도 없는 이 몽당연필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사용하시면 모든 것을 가하게 하신다라는 그 주님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지금이나 또 내일이나 장차 미래도 좀 고쳐와라. 좀 잘된 모습을 갖추고 와라. 완벽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설 수 없겠니?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굽은 모습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때가 묻어있는 모습이지만 아프고 깨진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들어서 저 관역을 향해 곧장 날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만점, 100점, 10점 만점에 10점을 하나님이 쏘신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오늘도 나를 사용해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아울러지고 견디다 못해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드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예수님 오직 예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말 세상에 무거운 짐 가지고 그렇게 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구 삼으시고자 아니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고자 그 우리 시련의 한복판으로 달려나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잠시만요. 저 더러운 죄, 더러운 세상 것들 씻어내고 가겠습니다. 주님 이것 좀 더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아직 제가 더 이것 좀 훈련받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아프고 깨진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놀라운 주님의 제자로 붙드시고 세상의 관역을 향해 우리를 향해 활시를 다니십니다. 그래서 빵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으로는 빵점이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바로 10점 만점의 10점의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통해 역사하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또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이 이 부르심에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조금 더 갖춰야 되지 않겠니 조금 더 훈련해야 되지 않겠니 조금 더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너를 정결히 가꿔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비록 더러워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깨진 모습 상한 모습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하나님 나의 생각을 가미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론들을 거기에 덮어씌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 오직 우리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멋진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오늘도 내 손 잡아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짐 가운데 쓰러져 아버지 그러한 것들로 세상의 가치관들로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멋지게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사랑의 순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사랑의 순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무리 말로는 많이 들었지만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순례에 우리 기쁨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섬김이들 보내주셔서 우리 기쁨이와 섬김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알고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또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그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심정을 우리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순례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기쁨이와 섬김이들 그리고 준비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사랑의 순례를 축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순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아버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아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기쁨이들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고 진한 넓은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고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섬김이들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가진 아버지 그 놀라운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섬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쁨이나 우리 섬김이나 사랑의 순례 임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닫고 아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순례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순례를 사랑의 순례를 준비하며 뭐 여러가지 말들도 나오고 또 여러가지 혼잡스러운 이야기들도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충분한 그러한 모든 준비와 과정과 또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해하는 악한 것들 물리쳐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만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맛보길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아버지 사랑의 순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방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사랑방이 개편되어지고 또 이게 그 새로운 그런 분위기 안에서 정말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며 나가는 사랑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이렇게 다른 분들, 이제 낯선 분들이 만나다 보니까 아직 그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아직 그 마음들의 삐걱거리는 그런 사랑방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사랑방 가운데서 특별히 그렇게 지금 사랑방의 마음을 맞춰가고 있는 그것들이 퍼즐들이 맞춰가는 데는 참 많은 그런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랑방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그 퍼즐 조각들이 착착착 알맞게 맞아가듯이 사랑방지기를 중심으로 방식구 한 분 한 분들이 그 마음을 모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아니 이 사랑방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품어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모습들이 이 사랑방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되 아직 그 마음을 맞춰가고 있는 우리 사랑방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랑방을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랑방이 이렇게 또 15년 만에 이렇게 새롭게 개편이 되었는데 정말 새로운 분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은혜를 나눠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래서 이 사랑방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정말 우리를 모일 때마다 기대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랑방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나 하나님 그 마음을 지금 모아가고 있는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는 그런 사랑방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서로가 다른 것처럼 아버지 그 다름을 통해서 아직 불편한 마음도 있고 사실 어색한 것도 있고 낯선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맞춰가기에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로 묶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방지기와 또 사랑방 식구 한 명 한 명이 그 마음을 모아가면서 정말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져 가듯 또 건물이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듯 와 이 모습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랑방이구나 이게 바로 사랑방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구나 이러한 은혜를 나누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방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결코 사단의 영에 의해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오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사랑방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뜨겁고 아버지 단단한 믿음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사단에게 보란듯이 아버지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방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든든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랑방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때론 정말 구부러진 화살처럼 또 모난 짱돌처럼 또 그렇게 넘기기 힘든 곁떡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세상은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향해 그게 뭐냐고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비아냥거리며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고자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꼭 거창한 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신 우리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데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사랑의 순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피부로 느끼고 그리하여 우리 살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파묻히도록
그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쁨이들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리길 원하는 우리 기쁨이들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또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섬김의 자리에 우리 섬김이들을 보내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방을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15년 만에 이렇게 만난 새로운 사랑방, 만날 때마다 은혜가 주어지고 아 이래서 우리 사랑방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그런 고백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랑방이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아직 그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든데 주변 다른 사랑방들은 너무나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또 창피하고 죄송해서 그 힘든 고백을 꺼내지 못하는 우리 사랑방 지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아쉬우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상처받은 마음 위로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방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사랑방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살리셨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과 간증이 또 온 교회에 흘러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방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듬뿍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만을 간절히 갈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말씀 받고 주님의 제자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